설교 본문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서대만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바이러스 감염을 인하여 특별한 장소에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통하여 서로 간의 말들을 합니다. 정부는 예배 금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단어가 종교 탄압인가 아닌가를 두고 갑론을박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예배 금지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예배를 한 장소에서 모여 하지 말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배금지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명백한 종교 탄압이다, 또 개인신앙을 침해한다 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야만 합니다. 예배금지라고 하는 단어가 탄압인가 아닌가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하여야만 합니다. 교회에 대한 정의를 할때 보이지 않는 교회 정도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총수를 교회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그 안에 정말로 배교하의 걸음을 걷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때로 모인 무리가 모두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구원받을 그런 백성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교회를 늘 책망하고 있는 그 지역 교회를 주님의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만 합니다. 그 교회들은 모여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물론 그 당시 오늘처럼 발달되지 않아 예배의 사항이 중계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명백한 것은 예배는 한 장소에 모여 찬송하며 주의 음성을 듣고 떡을 떼며 잔을 나누는 그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막혀졌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정부가 예배 금지라고 하는 단어가 종교 탄압인가 아닌가 갑론을박을 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이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자체가 우리에게는 고민거리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때 정말로 고민해야 될 것은 무엇이 교회이며 무엇이 예배인가, 어떤 예배의 행위가 정상적인 예배의 행위이고 어떤 예배 행위가 비정상적인 행위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엄청난 전환점을 가져오고 있는 본문입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의 중심이 되었고 박해가 사도들에게 집중되었는데 서대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이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박해가 사도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까지 미치는 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박해는 단순히 힘들었다, 좀 어려웠다라는 그런 단어 정도로만 해석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마치 그 밖에는 교회가 짐승이 먹이를 낚아채 찢어 놓듯이 그러한 공격을 하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대반이 이 순교의 행적에서 6장에서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서대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천사와 같더라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누구도 천사의 얼굴을 본 일도 없고 천사의 얼굴을 잘 알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천사의 얼굴 같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 끊임없이 기록되어져 있는 천사의 얼굴은 그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왔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존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 현재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정말로 그들이 바라보게 될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같았다라는 그 표현과 동일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는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서대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방문한 천사 그런 모습으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서대반은 자신의 죽음의 현장에서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하늘이 열려졌습니다. 열린 하늘을 통하여 서대반은 자신이 변론한 그 그리스도, 즉 주님이 성전이시며 참 구주시다라는 이 소식을 증언하였는데 이 증언에 대하여서 지금 주님이 서서 변론하시는 법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좀 걱정이 상황입니다. 이 땅에서는 스데반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데반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하늘 재판정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변호자가 서셔서 자기를 변증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그리스도에 대한 참복음을 가진 자로서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보여졌고 스데반 자신에게도 그 증거가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증언되어져야 될 복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은 참복음입니까? 오늘 우리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은 참복음입니까? 오늘 우리가 듣는 복음은 참복음입니까? 라고 그렇게 묻게 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스데반이 본 것처럼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주님이 지금 변호하고 있는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다. 인자가 서서 계신 모습을 본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스데반에게 보여졌던 그 일들이고 아직 복음이 완전히 기록되지 않는 그 시대에 주어졌던 문제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우리는 이 성경을 바라보며 성경으로 이해한다고 한다면 더 이상 스데반처럼 하늘의 법정의 모습을 보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하여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그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스데반에 이루어졌던 그 일들이 우리에게 재현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이 사실을 통하여 일어난 사건이 8장부터의 내용입니다. 스데반의 사건과 관계없는 사건이 아닙니다. 도리어 더욱 관계되어진 사건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 과연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하게 이 박해를 통하여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무슨 일을 하셨는지 밝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사울은 교회를 파괴하였지만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복음을 전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다음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 바울은 교회를 파괴하였습니다. 둘째, 교회는 박해로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셋째, 쫓겨난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생각합니다. 첫째, 바울은 교회를 파괴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등장하고 그 청년이 어떤 사람인지 이전장에서 보았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있었고 그 현장에 스데반의 죽음이 정당한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였고 인정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서 돌로 친 자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 가오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이 장면도 봅니다. 이는 스데반의 죽음과 사울의 등장이 서로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드디어 이방 순교의 문이 열리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것도 유대인들이 부활에 정인된 복음을 거절함으로 복음이 이방인 지역으로 나아가게 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울에 대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죽임당함을 마땅히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죽임당하는 이 사건을 두고서 죽여 제거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데반을 죽여 제거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신성 모독에 해당하는 죄에 대하여서 로마 법을 떠나서 사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권한을 가지고 지금 스데반을 처형하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거짓 증인을 세워 성전 모독과 율법을 변질시키는 그런 요소로서 지금 스데반을 신문하였고 재판하여 죽였습니다. 사울은 이 사건에 대하여 이것이 정당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울이 자신이 유대주의자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 드러낸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회심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습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얼마나 철저한 유대주의자였는가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율법을 중심하여 살아갔고 유대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생각은 단순히 그것뿐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두고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적개심을 가지게 될 때에 한 개인의 공경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교회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적개심을 가진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적개심을 보았습니다. 그 적개심은 끊임없이 있어 왔고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기까지 계속되어졌습니다. 이제 여자의 후손은 나타났고 그런 말미암아 승리를 취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뱀의 후손들의 적개심은 끝이 났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뱀의 후손의 적개심은 끊임없이 교회 가운데 주님의 몸된 가운데 계속되고 있고 주님이 재림하실 그 시간까지 계속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이 적개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지금 사울은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 사실에 대하여 스데반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 즉 잠멸이라는 단어는 3절에 사용된 이 잠멸이라는 단어와 함께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파괴를 시작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파괴를 시작하다. 즉 사울은 교회를 파괴하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교회를 파괴하고 사람들을 파괴하기 시작하게 될 때에 그 사람들이 떠났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겨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잠멸하다라는 단어를 70인용에서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시편 80편 13절에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한다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멧돼지들이 어떻게 산을 파헤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잔악한 모습으로 드러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동물이 동물을 공격하게 될 때, 동물이 어떤 것을 공격하게 될 때 그 공격은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공격일 것입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않고 공격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이런 박해를 지금 사울이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갈비는 추석할 때 시편을 이렇게 인용했습니다. 시편 44편 22절에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 즉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양같이 있게 되는 이 상황을 두고서 지금 우리가 잔멸당한다라는 표현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처럼 보이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이 예루살렘을 교회를 파괴하기 위하여 각 집에 들어가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넘기는 일이 마치 이처럼 잔혹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는 아무런 도움을 줄 수도 없고 누구도 도움을 줄 수 없는데 사나운 이리만 사나운 멧돼지만 뛰고 있는 그런 장면처럼 보여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일을 두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는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다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임당함을 정당한 것으로 여긴 사울은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거부한 사람들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서 공격을 퍼붓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 오늘날 신자들은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교회들은 정말로 여자의 우선으로 공격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뱀의 우선들은 끊임없이 적개심을 가지고 교회를 향하여 달려들 것입니다. 공격해오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들은 언제나 경건하고 정신을 차리며 이 일에 대해서 접근해야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6장의 내용과 7장의 내용과 8장의 내용을 연결하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6장에서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천사의 얼굴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와 같은 얼굴로서 스데반을 보았습니다. 스데반 역시 자기를 바라보게 될 때 내가 증언하는 것이 참되다라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변호하신다라는 사실을 말해주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보았고 그 당시에 교회에게 전달된 그 말씀들을 통하여 스데반이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끊임없이 잔해하고 박해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파괴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상황입니다. 우리의 시대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교회는 핍박당하고 파괴당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교회는 흩어짐을 당하였습니다. 이 사실 우리의 다음 대지에 생각합니다. 둘째, 교회는 박해로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는 잔멸당하게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옥에 갇힙니다. 엄청난 핍박을 당하였습니다. 스데반을 죽여 제거하라고 하였던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서 하는 일에 더욱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스데반을 잔해하였지만 잔멸하였지만 아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주변으로부터 정당한 것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정말로 사나운 짐승처럼 날뛰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박해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주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나라를 이루어 모이는 모임입니다. 그런데 이 모임이 흩어졌습니다. 우리는 조금 의아해야 할 것입니다. 핍박이 있으면 교회가 흩어질 수 있는가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들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흩어지다라는 이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수동태 동사입니다. 흩어짐을 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흩어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흩어짐을 당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박해를 통하여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지 아니면 그 일들을 통하여 그들이 흩어졌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것을 수동형으로 적었다라는 말은 적어도 이들이 능동적으로 단순히 핍박을 피해서 흩어졌다라는 정도로만 이해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그래서 흩어짐을 당한 자들이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흩어짐을 당한 자들이 그들이 흩어버리니까 흩어짐을 당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교회를 떠나지 않아야만 합니다. 스스로 교회를 떠나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은 자신의 취향이나 형편만으로 생각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도리어 성도가 교회를 떠나는 것은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됨을 버렸을 때 그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는 교회를 떠남으로 말미암아 거짓 복음과 자신을 분리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물론 오늘날 현대에는 우리가 어떤 변화들이 삶의 변화들이 많기 때문에 먼 곳으로 이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사에 대해서 말하게 될 때 좀 다른 면들이 있긴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교회를 떠난다라고 말할 때 이 사실들을 정말로 주의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그때만 그 교회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로 생각할 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단순히 핍박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떠났다라는 말들로만 이해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도리어 흩어짐을 당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해야만 합니다. 마치 이 사실들을 생각할 때 이런 일들이 생각납니다. 사도행전 5장 36절에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져 없어졌고 라고 말합니다. 드다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400명이 따랐습니다. 그가 죽고 나자 모든 사람이 떠났습니다. 라고는 말처럼 마치 그렇게 이해되지 않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스데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난 이후에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그러자마자 사람이 흩어졌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되어졌던 그 말씀들이고 우리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핍박을 당하며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는 그 현장처럼 스데반의 죽음이 별로 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도 이해하게 될 때 이 모습들은 더욱더 잘 이해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흩어졌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교회는 흩어질 수밖에 없었고 흩어짐을 당하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해로 말미암아 흩어짐을 당한 무리들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었고 그들은 스스로 교회로부터 물러난 그런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박해로 말미암아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도 외에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쫓겨났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사울은 기뻐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교의 신자들이 승리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이미 저 이단자들을 축출해내었고 쫓아내버렸다.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은 그러한 자들이 많지 않다. 도리어 우리는 그들을 색출할 수 있고 그들을 잔멸할 수 있다. 그들은 떠났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결코 승리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의 설교의 세 번째 대지에서 생각을 합니다. 셋째, 쫓겨난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사울과 유대주의자들은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누가는 이 사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주님의 명령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발견됩니다. 1절에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짐을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그 복음들이 지금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쫓겨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보면 이 일은 반대적인 영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와 그를 따르는 몇몇 사람들이 유대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지금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이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이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께서 생전에 말씀하셨던 이 말씀으로 돌아가 한번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의 말씀 이하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참된 예배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여인에게 주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이 사마리아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말할 때는 그 예배는 정당하지 못하다. 장소적으로 정당하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고 그곳에서 예배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 두 곳 자체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두 곳이 이미 의미가 없고 어떻게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곧 이때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 이 두 가지는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통하여 예배하는 이 예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지금 유대에 있는 사람들, 지금 어쩌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 어쩌면 땅끝에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야만 합니다. 그곳에서 예배해야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만 합니다. 그곳에서 찬송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정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아버지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는 그들이 예배할 때가 이르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일들이 지금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라고 호칭하였을 때 그가 의미하는 것은 그 밖에 교회들이 다른 곳에 없었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기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몸된 그 교회가 종래에는 예루살렘 담장 안에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안에 머물러 있는 그 교회였습니다. 이제 멀리 그리고 널리 퍼져나가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통하여서 이제 갈라져 있던 그것이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갈라지지 않는 그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는 장면들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라고 말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자기 육체로 모든 걸 허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방인도 없고 유대인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담을 허무쳤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또한 유대교인들은 복음을 막았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속이셨습니다. 우리는 성경 역사를 통하여 끊임없이 바라봅니다. 마치 사단은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속이고 어떤 승리를 취하여 오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일들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서 어떤 일이 출애굽기 2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압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 모세가 태어난 것을 막기 위하여서 남자아이가 나면 죽여버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남자아이가 나게 될 때 죽는 현장에서 참된 구원자 모세를 살려주시는 장면을 봅니다. 그가 바로의 궁에서 자라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구원 계획을 막아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당하실 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단이 한 일은 이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참된 구원자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당신은 참된 왕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왕이 되려고 할 때 당신은 지금 현재 왕이 되십시오. 지금 현재 왕이 되어져도 됩니다. 당신은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므로 내게 절하고 왕이 되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 뿐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참된 구원을 가져오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들이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지면 여자의 후손의 생명은 끝이 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의 대속적인 일, 삼위 하나님의 대속적인 그 경륜은 전혀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이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역을 막아쓰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참된 구원을 가져오셨던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우리는 두 가지 해석을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단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과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 자신이 자기 몸을 스스로 죽이셨다라는 이 말도 가능한 표현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주님은 당신의 구원 계획을 사단을 속이심으로 성취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이긴 것처럼 보여집니다. 세상은 승리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였고 교회는 흩어졌고 이스라엘에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이스라엘에서 이단자들은 없고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드려야 할 예배는 이 성전에 갇힌 예배가 아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에 갇힌 예배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참된 예배자가 되어진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일하셨고 이 일을 위하여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작정 가운데 일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이 사울의 사건을 통하여 사울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전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알아낼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교회를 핍박하는 자다라고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아래서 이런 굉장히 큰 전환점을 가져오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나중에 사용하시는 그런 장면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의 이 사태를 바라보면서 때때로 성도들이 흩어져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볼 수 없는 상황처럼 보여집니다. 우리는 자주 친교할 수도 없고 성도의 상황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없어 보입니다. 이 경험들은 마치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이 교회를 이동하여 성도가 움직이는 그런 장면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실들을 보아야만 합니다. 이러한 사태 가운데서 끊임없이 이들은 무엇을 하였는가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는 흩어졌기 때문에 끝이 났습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 흩어짐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스데반이 전한 그 복음은 정당한 것이고 그 복음은 참된 것이고 그 복음은 하나님이 증명해낸 그런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달하고 있는 내용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에 전하는 일들을 계속해 갔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요즘에 이 흩어짐을 통하여 우리의 일들은 멈춰지지 않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교회로 모였을 때든지 아니면 흩어져 모일 때든지 언제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멈추지 않아야만 합니다. 주의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여기에 참된 복음이 있습니다. 여기에 참된 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복음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 가야만 합니다.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였습니다. 스데반을 죽여 제거한 사울은 자신의 일이 정당한 것을 생각하고 핍박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승리한 것처럼 어쩌면 웃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복음의 일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일을 설명하는 바울의 한 고백을 듣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세우심 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할 줄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그 치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그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모릅니다. 저 사람이 나를 반대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나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나를 해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 싫어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이 비정상적인 일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는 기도하며 기대해야만 합니다. 정말로 이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건 우리는 교회의 진전이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복음의 사역은 늘 언제나 전진되어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섭리 안에서 주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러한 흩어짐의 현장에서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백성들은 언제나 주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기로 원했습니다. 사냥하는 그 맹수처럼 동물들을 찢어놓는 그 모습들은 지금 교회들을 찢어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분리되어졌고 그 성도들을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주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된 사건들을 끊임없이 기록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건 맞지만 이런 시대에 우리는 끊임없이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로 말미암아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져가는 그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갑시다. 아멘.